어떤 사람이 교회 처음 와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방금 부른 찬양, 저 도적 같은 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야 어떻게 다 자기를 도둑이라고 할까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근데 그 뜻을 알고 보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셨다는 고백인 걸 알게 돼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당 안에 또 부속실에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오신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귀한 손님들이 오셨어요. 이분들이 저한테 명함을 주셨는데 명함을 뒷면은 영어고 앞면은 한국말로 찍어가지고 오셨어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조나단 리 월튼 총장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타드 스로운 대외협력 부총장님, 또 앤 슈트워트 경영 부총장님, 존 허 학생 부총장 겸 교목실장님, 이렇게 귀한 분들이 여러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경직 목사님 거기도 둘러보시고 저랑 잠깐 인사를 하고 이 시간 예배 참여하셨습니다. 이 앞자리에들 앉으셨는데,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맨 앞줄이 총장님과 그 따님, 아드님, 사모님 이렇게 그 옆에가 사모님이시고 네 식구가 오셨어요. 근데 오래 체류하지 않으시고 한 주간만 계시는데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오셨고 또 쉬다 가시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 가셔서 또 세미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공부하신 학교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와는 관계가 깊은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왜 욥기 본문을 읽었는지 아십니까? 오이코스를 하시는 분은 아실 거고 안 하시는 분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요즘에 오이코스 성경 읽기가 욥기입니다. 욥기. 그래서 이제 그중에 한 부분을 읽었는데, 여러분 욥기를 연극으로 만들어서 무대에 올린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배역을 맡고 싶으십니까? 나는 원래 주인공 체질이다. 그런 분들은 욥이 되셔야 하는 거죠. 연극 무대에서나마 고난을 겪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욥이 겪은 고난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요. 그런 사람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역할이 아마 좀 무난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나중에 저돌적으로 등장한 젊은 사람 엘리후가 되어보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욥기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엘리후가 등장했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엘리후는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정해보게 된 겁니다. 욥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은 필요가 없지요. 그는 우스 땅에 살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다 잃고 몸에는 병들고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친구 세 명이 와서 그를 위로하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나 처참한 상황에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한 채로 일주일을 할 말을 잃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욥기 3장은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독백 같은 이야기가 3장에 나오고, 4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가 한마디씩 하면 또 욥이 각기 그에 대해서 응답하는 형식으로 세 바퀴의 대화가 길게 이어지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욥이 말씀하는 것으로 31장의 끝이 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온 건데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욥의 마음에 더 많은 상처기를 남겼고 또 그들은 욥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욥, 우리 사랑하는 친구, 네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걸 모르는 건 아닌데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숨겨진 악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욥의 친구들이 일관되게 얘기한 논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항변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부정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고난이 다가왔는지 나는 억울하기가 짝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다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를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 내 아픈 곳을 계속 찔러대니 위로는커녕 상처가 더 깊어지고 너희는 내게 쓸모없는 의원과도 같구나. 이러면서 양쪽의 대화가 평행선을 긋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할 말이 없어지게 된 것이고 31장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처음부터 그 대화를 경청하고 있었던 엘리후라고 하는 한 젊은 사람이 나서면서 이제는 나도 말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엘리후의 이야기가 32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지죠. 그런데 그 앞에 대화와 다른 점은 그 앞에는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면 욥이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엘리후는 혼자서 여섯 장이나 되는 긴 이야기를 하고 욥은 한마디도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엘리후는 그때까지 왜 가만히 있었으며 또 왜 나서서 말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를 내면서 등장하고 있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람족속 부스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냄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냄은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이유는 나이가 적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4절 이후를 보시면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왜 이제 말을 시작하는 겁니까? 그럼 화가 나기도 했고 또 젊다고 해서 지혜가 없으리란 법도 없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8절 9절을 보시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면서 엘리후의 이야기가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이나 이어집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말한 게 한 장, 그 다음에 또 있다 한 장, 또 있다 한 장. 이래서 엘리바스도 세 장, 나머지 친구들도 각기 우리말 성경으로 세 장씩 말한 걸로 돼 있는데 이 엘리후는 계속해서 6장이나 되는 긴 이야기를 말씀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37장의 엘리후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 38장부터는 욥기 전체의 이제 결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3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길게 말씀하시는 대목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놀라운 거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거기 욥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엘리후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사람들은 무시하셨는지 그들은 빼놓으시고 욥 한 명에게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너희는이 아닙니다. 너 욥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만 말씀하시고 욥에게만 대답을 요구하셨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만 말씀하셨나 하는 걸 조금 이따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욥에게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욥 이외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신 것은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42장에 와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잠깐 말씀하셨을 그때뿐입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말한 것은 옳지 못하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직접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욥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욥의 기도를 받겠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셔요. 그 말씀이 42장 7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 세 사람을 대신해서 욥이 제사를 드리고 욥이 우리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엘리후가 한 명 남는 건데 뒤늦게 등장했지만 여섯 장이나 길게 얘기한 엘리후는 어떻게 됐나? 여러분, 엘리후는요, 그 말을 끝낸 것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엔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엘리후는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그러면 설교 제목을 미리 보고 오신 분들은 아, 우리 목사님은 엘리후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가 보다. 그래서 오셨으면 실망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엘리후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욥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보면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등장해서 제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욥이죠. 욥. 욥의 친구들은 언제부터 나오냐 하면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들이 왔을 그때부터 등장해가지고 쭉 나오다가 한동안은 이제 등장하지 않다가 맨 끝에 가서 욥이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때 잠깐 이제 언급되는 것뿐이죠. 그럼 엘리후는 어떻습니까? 엘리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뒤늦게 등장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으나 그 다음엔 아예 사라져버려서 등장하지 않는 그 사람이 엘리후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떤 종류의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될 게 아니겠어요? 중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초라하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늘 3부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때로는 꾸지람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얘기를 심화시켜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욥만을 대상으로 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욥만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우대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은 욥기를 읽는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는 기독교인들만 읽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일반인들도 욥기 속에 심오한 뭔가가 있다고 그래서 관심 있게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욥기를 펼치느냐 하면 그 속에 인생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서 욥기를 읽는 거죠.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 속에 누구에게나 다 있는 눈물과 탄식, 그 깊은 고난, 그게 뭔지를 알려주는 가르침이 욥기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욥기를 읽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무엇이며 고난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욥기를 읽다 보면 거기 지금 고난당하는 욥이 등장하고 그거를 두고 얘기하는 그 주변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의 논조가 어떠냐 하면 욥에게 뭔가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다. 이런 권선징악적인 논리가 그 배후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은 상을 받는 것이고 악하게 산 사람은 진노를 받는 거다. 이런 틀이 거기 하나 작용하고 있어요. 엘리후가 길게 이야기한 것도 약간 관점이 다르긴 하지만 그 권선징악적인 틀 안에 있기는 매일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권선징악적인 틀을 가지고 읽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욥과 욥의 친구들의 말 속에서 어떤 얘기가 더 옳은 얘기인가를 자꾸 비교하게 돼요. 욥이 하는 말이 옳은지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옳은지 엘리후가 하는 말이 더 바른 말인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 눈으로 욥기를 읽으면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앞에 놓게 되는 것이죠.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의 눈앞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변호했습니다. 너희들이 볼 때 내가 그렇게 형편없어 보이느냐? 나는 적어도 너희들 앞에서 부끄럽게 살진 않았다. 사람들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변호하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 앞에 있는 욥을 비판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는 거죠. 사람 앞에 있는 어떤 다른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를 깊이 쭉 읽어보면 욥기는 우리를 사람들 앞에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욥기를 깊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아, 이 말씀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앞에다 세우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욥기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욥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앞에 있었을 때는 변명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못한 게 뭐냐? 오히려 내가 더 의롭게 살았다. 너희는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변명하게 돼요. 그런데 절대자이시며 절대선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분 앞에 서면 아무리 자기 의의를 주장하던 사람도 할 말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가면 추악이 짝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회개밖에 할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 변호를 계속해서 하던 욥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에게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 한번 말해봐라.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의 기초를 어떻게 놓았는지 내가 알긴 하느냐. 그러면서 당신의 완전함에 비해서 불완전한 욥의 모습, 당신의 영원성에 비해서 시간의 제약 속에 있는 욥의 한계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지금까지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거기에 눈길이 가게 되니까 큰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말했던 걸 다 취소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게 42장 5절과 6절인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귀로 듣기만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는 당신 앞에 제가 있음을 명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 앞에 이제 섰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6절, 그러므로 당신 앞에 서고 보니까 부끄러움밖에 없어서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말과 저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취소하고 싶습니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욥이 엎드려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깊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면은 시작할 때는 인간이 무엇인가, 고난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알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에 욥기를 마지막 장까지 읽고 나면은 욥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는 책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욥기는 인간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론으로 마무리되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은 연구하거나 분석하거나 실험하거나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수학 공식처럼 명확하게 어느 곳에서나 설명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속속들이 알고 이해했고 설명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통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일부 조금밖에는 모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의 존재와 나의 미래 모든 것을 송두리째 그분께 위탁하고 맡겨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그런 설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욥도 말했고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도 말했는데 그걸 몇 가지 명제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고 위대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가장 의롭고 선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의 존재와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마지막 해결책은 하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욥기가 길게 그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욥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욥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그의 믿음인데 그 뭐냐 하면은 나는 울어도 하나님 품 안에서 울겠습니다. 내가 슬퍼하고 탄식을 해도 내가 하나님 당신의 품 안에서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당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당신의 품 안에서 죽겠습니다. 이게 이제 욥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별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 하나님 하다가 좀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품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욥은 극심한 고난에 당면했으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참 가슴에 남는 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몇몇 사람이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대화를 하는 중인데 나비가 어떻게 날 수 있나, 나비가 날기 위해 필요한 게 뭔가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성도 여러분, 나비가 날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답이 뭘까요? 날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날개라고 말할 뻔했어요. 아, 그런데 그 이야기를 꺼낸 분의 답은 절묘했어요. 물론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분 자신이 생각할 때는 나비가 날려면 하늘이 있어야 됩니다. 아, 정말 놀라운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날개가 아무리 튼튼하고 날개가 한 100쌍쯤 달려있다고 해도 하늘이 없으면 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날개만 주실 뿐 아니라 당신이 하늘이 되어주셔서 내게로 날아오르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멋진 이야기를 제가 들었죠.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긴 같은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다고 말해요. 23장 8절 9절을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딱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잡는 건 아니에요. 좀 막연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욥에게 확실한 거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걸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는 마지막에 죽어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죠. 19장 25절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의 품 안에 살다 죽으면 죽은 이후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볼 줄 믿습니다. 이게 그의 고백인 거죠. 그러면서 지금 자신의 인생이 이상하게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단련이 끝나면 순금같이 될 것을 믿고 있어요. 23장 10절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설명할 순 없지만은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맡기면 그분은 나를 결국에는 순금같이 만드실 줄 나는 믿습니다. 예전 번역엔 정금이라고 그랬는데 정금이 제 마음엔 더 좋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뜻을 정하시면 사람처럼 조변석게 하는 분이 아니고 끝까지 일정하게 이루시는 분임도 고백하고 있죠. 23장 13절 14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서 많은 작정,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도 그렇고 그의 친구들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저런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너는 이렇게 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특히 엘리후는 하나님에 관해서 통달이라도 한 것처럼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많은 말이 그게 뭐 중요한가요? 하나님께서 욥을 더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유심히 읽어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인 것처럼 말을 많이 했으나 자신들의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의 차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욥은 시간이 없어서 많은 군데를 읽지 못했지만은 방금 읽은 몇 군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뭔가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순금같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죽고 싶습니다. 이런 자기 신앙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고백이 욥에게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에게 너를 맡겨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왜 인생이 그렇게 불행이 많은 것인지, 왜 눈물 없는 인생이 없는 것인지,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런 실패가 찾아오고 어려운 병이 찾아오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왜 일찍 데려가는 것인지, 그리고 언젠가 나도 세상을 떠날 텐데 왜 인생에는 끝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북이 갈려서 고통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좀 더 못하는 것인지,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전쟁을 멈추지 못하나, 왜 이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퇴폐적인 향락을 따라 마약을 추구하고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나? 뭐 이런 왜라고 묻고 싶은 질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요 근간에 들어서는 왜 이렇게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서 세상을 힘들게 하지? 그런 의문점도 우리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수하게 일어나는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기상 전문가가 나와서 설명하고 또 전쟁이니 뭐 이런 데 대해서는 국제정치학, 군사학을 하는 사람들이 또 설명하기도 하고 왜 병에 걸리는지는 또 의사들이 설명하시기도 하고 또 뭐 인생은 왜 이런가에 대해서는 철학자들이 뭐 설명을 해요. 그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은 욥기와 비교해서 말하면 욥의 친구들이거나 엘리후처럼 등장할 뿐이지 그 이야기 속에 구원이나 회복이나 해결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모르는 게 많을까? 인간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인 거죠.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왜 그분은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왜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생으로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약하고 모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런 게 필요할까요? 엘리후가 되거나 욥의 친구가 되는 게 뭐 별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욥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서도 하나님을 설명해보라고 요구하는 책이 아니라 너도 욥이 되어서 너를 내게 맡겨라. 이거를 말씀하시는 게 결국 욥기인 것이. 우리가 얼마나 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뒤섞여서 모호한 인생이고 우리의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날개들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우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듯이 말할 때도 있고 우리는 죄인이 아닌 연 행동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일 수밖에 없고 회개밖에 할 일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밖에는 없사오니 주여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통해 회복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